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죠. 성탄의 주인이 산타가 아니라는 어떤 말은 이미 교회에서 식상한 말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목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필요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해야 할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가르쳐준 예수님의 이름이자 별명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이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란 단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또 어떤 의미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우시아 왕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람 왕국, 즉 현재의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국과 북이스라엘에게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아하스는 그의 할아버지 우시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의 정치적인 이해에 민감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남유다는 아스 왕이나 백성들 모두 너나 할것 없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어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9절까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확언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남유다 왕인 아하스 왕이 신뢰하지 못하자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아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계산이 머리에 가득 들어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다시 끈질기게 아하스를 설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관없으니 정못 믿겠으면 나한테 증거를 구해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일방적인 사랑과 배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아하스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치적 계산 안에서 자신들의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그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고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문맥 속에서 그토록 인류 역사에 찬란한 구세주의 이름, 임마누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고백하는 선언이 등장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실 때 그의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스알 야숩도 함께 보내십니다. 15절 이후로 보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젖을 거의 떼고 선악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아이가 될 때면 아하스의 대적 아람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설득 뒤에 증거를 가진 재설득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결국 구체적인 이 시간이 있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나중에 아수르는 이 말씀의 예언대로 그들을 침략하게 되고 아람과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맥이며 어떤 의미일까요? 남유다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의 말씀을 가진 종들도 무시했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해도 그것을 오히려 밀어내고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후에 포로로 잔인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죄악은 불치병과 같은 것이었어요. 어떤 증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계획의 깊이와 길이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이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유다의 왕국을 향한 약속이 시작된 출발점을 다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스알야숩인데요. 이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훗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그 아들의 이름 속에 미리 숨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험한 세상에 버려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안타까운 불순종의 시작과 끝, 그것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래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시작과 끝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바로 이 고백을 심어 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쩌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많이 주목받지 못한 이 역사의 수용돌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한 임마누엘의 참 의미를 심어 두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단순히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겨울의 풍경을 묘사하는 이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끝없는 불순종 속에서도 우리의 불순종의 시작과 끝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긴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참뜻을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아스의 왕과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에 얽혀 서로를 죽이고 살리는 약육강식의 질서 안에 힘겹게 존재하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존을 위한 계산에 여념이 없는 세상,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증거가 그렇게 위력적여 보이지 않습니다. 이 추운 한파보다 어쩌면 더 얼어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런 불신앙의 시대 중심으로 던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절규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신실하시다. 싸움과 재앙에 참혹한 이 땅 위에 그분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